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기준의 형통함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형통과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과시키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그늘에서 다윗이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윗에게 다윗의 신앙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등장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전략과 계략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한결 더 악화된 사울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절대 권력인 왕이란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이 행하는 짓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자신의 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빙자하여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시켜서 죽임을 당하도록 계략을 세웁니다. 원래는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울의 장녀였던 메랍을 포상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기면서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지만 한낱 무부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는 명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기 표현해 보면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너는 나를 위해 용맹의 아들이 되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의 자격으로 장인의 생명을 위해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와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격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싸움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사울은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행하는 것이 사울왕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곧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울왕의 태도가 올바른 것임을 지적하는 지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내보낸 것이죠. 지금 사울왕은 사악한 자신의 계획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내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이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악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원수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순종해야 할 왕 사울은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쓰고 다른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가치를 일치시키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악하고 숨기고 피하고 싶은 일에는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고 있죠.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잘 쓰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향해 나아가는 사울왕의 계획이 대단히 치밀해지고 있고 또 상세해지고 있고 전략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이 자리를 준 것과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제의한 것, 이 일을 위해서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윗에게 접근하는 이 모두가 그 한 가지 목적, 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히자 이번에는 딸의 결혼까지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악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동일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이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선택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나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성을 지닌 존재로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뜻을 동일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해온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나타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의 소원과 바람이 그 기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과 노력은 잘못된 것임을 꾸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과 방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의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사울의 기대와 다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절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승전한 다윗에게 이번에도 또 메랍을 주지 않습니다. 그녀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다윗이 죽지 않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또다시 강행합니다. 또 다른 딸인 미가를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방법을 세웁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미갈을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도록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예,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만이 이렇게 배워올 수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올무라는 것은 함정, 덫이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미갈이라는 존재는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한 함정이면서 미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메랍과 같이 자신의 또 다른 딸 미갈 역시 자신의 정략적인 목적을 이용해 위해서 희생시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사울왕은 아버지로서 딸과의 관계가 왕으로서 신하와의 관계가 피조물로서 모든 상황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음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투 캠페인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상반된 모습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같이 자신들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자들에게 폭력과 갈취를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성화되어서 큰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뻔뻔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을 이용해 먹는 그 어그러져 있는 관계가 이런 미투 캠페인의 그 가해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라라고 다윗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이라는 표현은 원래 다윗에게 처음부터 주어졌어야 하는 그런 자격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왕 사울은 그것을 믿기로 다윗을 다시 함정에 몰아넣는데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때 창을 몇 번 던졌습니까? 세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예, 두 번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100개의 포피를 다윗에게 배워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몇 개를 배워왔습니까? 200개를 배워왔습니다. 이 사울왕은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데 다윗은 한 번 한 약속을 두 배나 더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두 번과 다윗의 두 배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아주 작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울왕보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있고 기름 부으신 받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복종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실력과 그의 존재됨은 점점 더 형편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지만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의 실력이 점점 더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한결같은 이 계략을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의 이런 악한 경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모략을 짜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모략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략을 꺾으신 다음에 아이도벨은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중단되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발람의 저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끝은, 그 결말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어져 있는 우리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더러운 걸 밟은 게 아니라 믿음의 현실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실제적인 세상의 그 권세와 악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는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뭐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세상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을 흔들 때, 또 악인이 지닌 세상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막강하여서 너무나 강력해 보일 때,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유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우유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것처럼 악인의 유효기간도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영원히 성공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사단이 이긴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치 하나님이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영원한 패배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가진 사울의 중상모략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의도대로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아래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네, 겁먹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울왕은 이렇게 악한데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과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좀 순수하지만 바보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신에게 정당한 왕의 사위가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가문이 또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본인의 그 신분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또 신분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중하게 사울왕에게 자신은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은 딸을 주지 않고 있는 신의가 없는 사울을 원망하고 있기보다는 그 원인을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을 묵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연단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그 신앙의 바른 방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죠. 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저 원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망할 일도 감사로 돌립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감사할 일도 원망으로 돌립니다. 이와 같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은 무엇인가?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기 이전에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변화된 존재로 서 있다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현대사회가 내놓는 처방은 단 하나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자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접근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심지어 스스로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기준에 맞춰 삶으로써 자긍심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은 함정이며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 정체성과 자신을 바로 이해하게 된 자리를 발견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확신과 의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부풀어 오른 풍선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겸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적 겸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칩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장해제되었을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공격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감,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앞에 사울왕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전쟁을 그 명분을 동일시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울왕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존감을 우리가 발견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의할 것이고 세상적인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또 너무나 우쭐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의 그 기림을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밤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딱 반짝 말씀을 다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울교회 가운데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만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싫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